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에게 이동 경로를 제한한 입국 비자를 허가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 유엔 회의에 참석하는 자리프 장관을 대상으로 조건을 붙여 비자를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회의장인 뉴욕 시내 유엔 본부와 이란 대표부, 숙소 등으로 거동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 외교관은 테헤란 시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란 외교관도 뉴욕에서 자유롭게 활보할 이유가 없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각국 외무장관과의 회담과 연설, 언론 인터뷰를 비롯한 관련 활동을 모두 허용된 구역 안에서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미 국무장관이 자리프 장관의 방문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인정했다고 관영 매체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조치는 자리프 장관의 외교 활동과 언론 접촉이 미국과 세계 여론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2%를 기록했습니다. 분기 단위로는 1992년 3월 통계 작성 이후 27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최저치였던 전분기의 6.4%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드러난 것입니다. 중국의 GDP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6.9%를 기록한 이래 2분기 6.7%, 3분기 6.5%, 4분기 6.4%로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6.4%를 유지해서 바닥을 치는가 싶었지만 다시 하락을 이어간 것입니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중국 국가통계국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여전히 심각하고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은 미중 무역 전쟁을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대외 불확실성으로 꼽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6.0%에서 6.5%로 잡았습니다. 홍콩 시내 대형 상가에서 주말인 어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에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명보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홍콩 외곽 상업지구인 사텐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주최 측 추산 11만 5천여 명, 경찰 추산 2만 8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사텐 일대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는 저녁 8시께 경찰이 해산에 나서자 인근 대형 상가인 뉴타운 플라자로 들어가 진압병력과 대치했습니다. 시위대는 철수를 요구하는 경찰에 우산과 물병 등을 던지며 저항했고 진압병력은 곤봉을 휘두르고 최루액을 분사하며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몸싸움 등이 격화돼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총 20여 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진압경찰은 10여 명이 다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홍콩의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완전 철회와 캐리람 행정장관 사퇴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6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타이완 인접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벌일 계획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어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인민해방군이 금년간 동남연해 해상과 공중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동남연해는 타이완과 가까운 산둥, 장수, 푸젠, 저장, 광둥성 일대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연합보를 비롯한 타이완 언론은 최근 미국과 타이완이 교류를 넓히는 데 대한 경고성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과거 중국이 군사훈련을 진행할 땐 해사부서를 통해 항행금지를 예고하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공식 웹사이트에 고지한 점을 현지 매체들은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번 일정이 올해 전군 연례 계획에 따른 정기훈련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제이콥 주마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조사위원회 심리에 공개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퇴임한 주마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 거래 관련 뇌물수수와 돈 세탁 등 다양한 비리 의혹이 지난 2009년 취임 직후부터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면 이는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대남 비난은 미한 공조의 균열을 꾀하고 민족 공조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메시지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통과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대북제재 강화와 북한 비핵화,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외교 추구 등의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 21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면 이는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이 갖춰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은 데 대해 진정으로 특별한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2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지낸 세바스찬 고르카의 라디오 프로그램 아메리카 퍼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것이 주목할 만한 이유는 우리가 북한 정권에 대한 중요한 임무를 지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핵화함으로써 세계 그리고 미국을 향한 위험을 줄이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들과 상당한 시간을 보낼 기회를 가진 것과 폼페오 장관 자신이 카운터파트와 시간을 보내면서 양측이 바라는 최종 상태인 공동 목표, 특히 그곳에 어떻게 도달하며 어떻게 모든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지 등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을 진정으로 주시할 만한 무언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북한의 안전 보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이 일을 더 잘해야 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이 갖춰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우리가 올바르고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핵화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외교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대남 비난에 대해 미한 공조의 균열을 꾀하고 민족 공조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반면 미북 사이에서 균형 있는 중재 역할에 나서달라는 압박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정상회동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었지만 양측이 합의한 실무 협상은 아직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은 연일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15일 VOA에 이는 북한의 전형적인 시간 끌기용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무협상을 앞두고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비난 여론이 있는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계산이 깔렸다는 겁니다. 양국 모두 북한이 합의했다고 밝힌 실무협상을 성사시키기 원하는 만큼 북한은 이를 통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 한다는 게 신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협상을 할 때 시간을 끌어요. 이거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래왔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지연하면서 상대방을 초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다 유리한 협상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이 진지하다는 것을 나타내려면 이전과 다른 협상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2, 3주 내로 하기로 했으면 바로 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협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의 성실의 원칙, 굿페이스라고 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건데 북한은 그러한 협상 절차와 관련해서도 시간을 지연하면서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협상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지만 북한이 단순히 몸값을 올리기 위한 시간 끌기용 혹은 한국 정부의 목리 부리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김동엽 교수는 한국의 미북 사이에서의 보다 균형 있는 중재자 역할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하노이 이전 작년 한 11월 이후로 보면 상당 부분 미국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어떤 그런 일방적 한쪽의 미국 측의 어떤 메신저 역할 이상으로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럴 바에는 우리가 북한 그러니까 남쪽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죠. 그러니까 미국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하면 남쪽이 같이 설득을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미국하고 바로 하면 되지 왜 남쪽 중간에 끼어서 복잡해 하냐는 거죠.
또한 이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매진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어떤 이행이라든가 어떤 남북관계에 대한 특별한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을 좀 해달라는 어떤 그런 어떤 강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 연구원은 북한의 대남 메시지를 보면 남북미 3자 구도가 아닌 남북, 미북 투트랙 전략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윤민덕 전 국립외교원장은 실무협상관인 별개로 한국에 남북 정상회담을 원하면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하라는 요구로 해석했습니다.
한국한테 줘야 될 게 결국 정상회담인데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남한을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북한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쌀 몇만 톤에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굉장히 큰 거를 얻어야 되고 그거는 한국을 좀 더 뭐랄까요 속하게 하면 더 큰 걸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질 수 있겠죠.
아울러 윤 전 원장은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미한 공조의 균열을 만들면서 한국의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맥락 속에서의 겠죠. 네. 뭐 제재 완화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한미 공조를 깨고 민족 공조로 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북한의 비난도 이와 일맥상통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북한이 늘 강조하는 게 우리 민족끼리잖아요. 민족 공조해서 외세를 처부수자 하는 게 북한의 논리이기 때문에 걔들이 선전선동하기에 딱 좋은 주제가 나온 거죠.
앞서 북한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서 일본의 관련 조치를 비판하면서 일본과 과거는 물론 현재에 대해서도 철저히 결산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김동엽 교수는 실무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구체적 상응 조치를 먼저 제시해달라는 북한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경제적으로 밝고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하겠다는 제안은 북한에게는 모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무협상을 하기 전에 뭔가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뚜렷한 모습이 보여야만 실무협상에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뜬금없이 나가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북한이 좀 셈법을 바꿔오라는 게 완전히 뭔가 미국이 양보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한테 뭔가 지금 실무협상을 하자고 하고 뭐 동결 이야기도 나오고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니들이 가지고 나올 게 도대체 뭔지를 알게 달라는 거거든요. 사실요.
조성열 연구원은 갑자기 실무협상 재개가 합의된 만큼 북한의 내부적 조율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판문점 접촉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급격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무성이 하는 것까지는 된 것 같은데 그 담당을 누구 할 것인가는 아마 지금도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 아닌가 싶어요.
조성열 연구원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내 고위급 회담을 열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한 달이 걸렸다며 실무협상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앞으로 20년간 핵무기를 유지할 것이며 어떤 경제, 외교, 군사적 압박도 단기간 내 북핵 폐기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문제 관리를 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과학자연맹 FAS는 북한이 앞으로 20년간 핵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북한 정책에 관한 국제 스터디그룹 보고서에서 어떠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압박도 단기간 내에 북한의 완전히 검증된 핵무기 폐기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한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은 서울에서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합의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way to go about this is for the United States and allied countries to develop a common understanding of what the most threatening systems are.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가장 위협적인 시스템이 무엇인지 공통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고 북한이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최소한의 합의로는 북한의 군사기술 해외거래 금지와 사이버 공간 내 범죄 행위 중단, 일본 상공 통과 미사일 발사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북 협상의 하나로 미국과 동맹국은 단계적인 제재 완화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협력 프로그램의 제재 면제 허용 시간을 정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생산 관련 기술들은 제재 해제와 관련한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지도자들의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도 제재 완화 대상에 올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제재와 별개로 조건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complete delinking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e kind of protection of effective channels for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하고 인도주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경로들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장기적인 대북 전략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하원이 2020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 법안과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 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를 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10일 전체 회의에서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220표, 반대 19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대북제재 강화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조항도 국방수권 법안에 담겼습니다. 이 결의조항은 로칸나 의원 주도로 의회 내 진보 코커스에 프라밀라 자야팔 공동위원장 등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추진했습니다. 핵심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 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외교가 필수적이며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 달성을 위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외교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더 이상 위협을 가하지 않을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신뢰할 만한 방위와 억제 태세를 통해 북한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금융위 소속 앤디바 공화당 의원이 주도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법안입니다. 미 재무부가 대북 거래 또는 기타 지원에 연관된 개인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차명 계좌 혹은 환 계좌 유지 개설을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해외은행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바 의원에 따르면 이 조치는 북한은 물론 해외 국가에 가한 미국의 제재 조치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앞서 상원도 지난달 말 유사한 내용의 오토원비어 대북은행 업무 제한 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 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상하원은 조정 합의를 통해 각각의 국방수권 법안을 한 개의 법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대북제재 법안과 관련해선 중국 대형은행을 겨냥한 조치 포함 여부가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 바 의원에 따르면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는 법안 지지자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행을 겨냥한 제재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상하원은 주한미군 감축금지 조항을 국방수권법안 마련 초기부터 포함해 각각 가결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감축을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입니다. 한편 국방수권법안은 약 한 달간의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의회는 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최종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고 미 금융기관들의 대북 금융제재의 확고한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문제에서 8년 연속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12일 발표한 금융거래주의보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 방지기구로부터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 3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전체 14페이지 중 5페이지에 걸쳐 북한 문제를 명시해 북한 금융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이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지난달 12일 공개 성명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성명은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의보는 또 북한에 가해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를 소개하면서 북한과의 새로운 합작사업 설립과 더불어 유엔의 사전 승인이 없는 북한은행과의 거래 혹은 대리계좌 개설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도 6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대북제재 강화법 등에 근거한 강력한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미 금융기관들의 관련 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현존하는 미국의 제재와 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어떤 대리 계좌와의 거래를 금지해 이미 다른 관련 법규들을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앞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북한을 대응조치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당초 대응조치국에는 북한 외에도 이란이 함께 지정돼 왔지만 이란은 2016년 주의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년 연속 대응조치국으로 지정되어 온 북한은 3년 가까이 이 리스트에 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주의보는 지난달 자금세탁방지기구가 이란에 대해서도 공개 성명을 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과거에 비해 이란에 대한 내용 또한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의 결정에 근거해 매년 두세 차례 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포함시킨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종수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향한 일본의 전략물자 북한 유출 의혹 제기와 관련해 미한 두 나라의 밀접한 대북 제재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제재 이행 의무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우리의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유엔 제재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을 주장한 데 대해 한국 청와대가 제안한 국제기구의 공동조사 방안을 지지하느냐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김유근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모두 핵물질과 생화학무기 등 국제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를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등 국제기구로부터 조사받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무 관계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을 삼간 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계속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8일에도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가하고 한국이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악화되고 있는 양국 관계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일본, 한국 모두에 대한 동맹이자 친구로서 양국 간 혹은 삼국 간 강력하고 친밀한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북한을 포함한 공동의 역내 도전 과제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다른 우선 사안들의 직면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3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데 단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건 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은 공개적으로나 이면에서 일본, 한국 두 나라 모두와 이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이행 보고서 제출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이 이를 촉구하는 사안을 보내고 이에 대해 북한이 비난 성명을 낸 것도 유엔 회원국들의 저조한 이행 보고서 제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성명에서 적대적 행위에 필사적이라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비난은 앞서 미국이 프랑스와 독일, 영국과 함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들에 보낸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서한의 내용은 북한의 모든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의 8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등이 공개적으로 유엔 회원국들에 이행 촉구 서한을 보낸 이유는 이행 보고서 제출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8항은 올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기 전 중간 이행 보고서를 3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제출 마감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11일 현재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35개국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수치는 특히 같은 기간 다른 대북결의에 따라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 수와 비교하면 더욱 대조적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 안보리 대북결의는 2006년 10월 채택된 1718호로 이행 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11월 13일부터 4개월간 68개 나라가 제출했습니다. 또 2009년 6월 12일 채택된 결의 1874호는 마감일인 7월 27일로부터 4개월간 45개 나라가, 2321호는 4개월간 70개 나라가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이 밖에 2017년 12월 채택된 237호는 4개월간 무려 73개 회원국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718호부터 2397호까지 이행 보고서를 내야 하는 8개의 대북 결의를 종합해보면 대부분 35개국 이상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2397호의 8항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이라는 한 가지 항목에 대한 이행 보고서이기 때문에 다른 결의보다 제출하는 나라가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는 비단 북한 노동자가 있는 나라뿐 아니라 유엔 회원국 전체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는 브라질이 북한 노동자가 없다는 내용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다른 대북 결의는 모두 제출 마감일만 둔 반면에 2397호 8항의 경우는 특별히 중간 보고서 제출일을 따로 지정하고 여기에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이 그만큼 많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현재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 노동자는 9만여 명에 달합니다. 북한 정권은 이들이 받는 월급의 70에서 90%를 각가지 명목으로 거둬들여 연간 수억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공식 무역을 통한 적자 규모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가 지속되면서 적자 폭이 계속 심화되고 결국 외환 보유고가 머자나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의 수입액에서 수출액을 뺀 무역 적자는 20억 1,892만 달러였습니다. 국제무역센터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23억 1,296만 달러어치를 수입한 반면 수출은 2억 9,404만 달러에 그쳐 20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냈습니다. 이 같은 적자 규모는 지난 10년 사이 가장 큰 것으로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제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출을 통해 매년 약 30억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지난해에는 약 3억 달러로 제재 이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수입액도 다소 줄었지만 수출액처럼 그 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각각 14억 7천만 달러와 15억 달러의 무역 수지 적자를 내다가 2011년 처음으로 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적자폭을 10억 달러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이후 2012년에 11억 달러를 제외하면 2017년 이전까지 10억 달러 미만의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가 심화되기 이전인 2016년의 적자는 2억 3,199만 달러로 역대 가장 낮은 액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적자가 14억 8,134만 달러로 크게 늘어난 데 이어 급기야 지난해엔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북한의 적자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에서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8억 4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한 건 지난 20여 년간 관측되어 온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적자 규모는 매년 약 10억 달러 수준이었다며 지난해 기록한 20억 달러가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점에 주목했습니다.
So what's happening, I think, is over that same period of time, they run about an equivalent surplus on the, what we call the income side, remittances, people, workers, North Koreans abroad.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무역 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 기간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 등 소득 부문에서 비슷한 액수, 즉 10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10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부문에서 10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해 외환 보유고에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10억 달러 외화 수입에는 해외 노동자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관광과 공식 무역으로 기록되지 않는 무기 판매 수익금 등도 포함된다고 브라운 교수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소득 부문에서 수입이 더 늘어났다는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무역 적자가 2배 이상, 즉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problem for North Korea is that since 2017, especially in 2018 and continuing to now, their trade deficit has
따라서 제재가 가해진 2017년 이후 북한은 실질적으로 10억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최근 발표한 긴축 통화와 제재가 북한을 불황으로 몰아넣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무역 적자를 채우기 위해 민간과 국가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몇 년 안에 바닥낼 정도로 끌어다 쓰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의 외환 보유고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에 대해 설명하며 대북 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 경제가 전면적인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북한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북한 TV를 보면 수입병을 없애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여러 가지 유약재들을 우리나라의 흔한 천연 광물을 가지고 자체로 생산 보장해서
배도 전차 부분품들의 국산화 비중을 98% 이상으로 보장하면서
북한이 수입병을 없애다며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외환난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제재로 외화가 부족해지자 수입을 줄이고 국산품을 사용해 귀중한 달러를 아끼자는 의도라는 겁니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열악하지만 북한 걸 쓰면서 외화를 될수록 그 외화 또 외국 상품을 쓰면 그만큼 그 애국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계속 선전공세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4년째 계속되고 있는 고강도 대북제재는 북한 정권의 구호부터 대외정책, 산업계, 돈주, 당간부 그리고 일반 주민들의 살림살이에 이르기까지 북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정권의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2012년 김정은 정권이 출범할 당시 북한 당국이 내건 구호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지식경제, 강성부흥의 전성기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올 1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내놓은 구호는 자력갱생과 말리마입니다.
자력갱생이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북한 당국이 1950년대와 60년대 사용했던 자력갱생 구호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지금 강력한 안보이사회 제재 조치가 가해지고 있으니까 그 길밖에 갈 데가 없겠죠. 경제가 나빠지니까. 경제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역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북 제재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북한의 광업 분야입니다. 광물 수출은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으로 석탄과 철광석 수출은 북한 총 수출의 40%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특히 석탄 수출로 번 돈이 노동당과 군부, 국영기업, 돈주, 장마당 그리고 광부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경제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제재로 석탄 수출이 중단되면서 하루아침에 돈줄이 끊겼습니다. 석탄 수출길이 막히자 북한은 밀수출을 꾀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지난해 3월 자국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석탄 2만 6천 톤을 실어 밀수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물선은 인도네시아에서 1년간 억류된 데 이어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 조치됐습니다. 북한의 신흥 부유층인 돈주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돈주들은 그동안 석탄, 수산물, 의류, 인가공 등 북한의 3대 수출을 주도하며 큰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수출이 90%가량 줄어들면서 돈주들도 큰 손해를 보거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돈주 대신 빚주라는 말도 나온다고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전했습니다.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당 간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중간급 당 간부가 그런대로 살려면 한 달 생활비가 30에서 $50가량 듭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직장 월급은 1달러 8천원이 안 됩니다. 따라서 보위부와 당 간부, 검찰소와 세관장들은 평소 돈주나 장마당 상인들로부터 뇌물이나 뒷돈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재로 돈주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간부들도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서울대학교 김병현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관료들은 뇌물을 통해서 무역이나 외화벌이꾼들 통해서 돈을 받기도 하고 많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뇌물을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역이나 외화벌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이 중간 관료의 줄 수입은 뇌물도 줄겠죠. 따라서 그런 사람들 똑같이 어려움에 봉착했다 봅니다.
무역 분야에서 시작된 제재의 여파는 공장과 기업소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이제는 본격적인 외환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나 정권 수립일 그리고 당 창건일에는 쌀과 술, 과자 등을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특별 공급이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외화가 부족한 가운데 북한 당국은 엄청난 달러를 써가며 기름을 밀수해 외화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워싱턴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So they're using their dollars to bring in the fuel oil which they desperately need. But in the process
그동안 대북 제재 무풍지대였던 장마당도 이제 제재의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사가 안 돼 장마당에서 디젤료와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는 한편 한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꽃제비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에 이시마루 지로 대표가 지난 3월 28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힌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서 그 꽃제비가 뭐 시장이나 그 역전을 드나드는 것을 정말 저 강하게 저 돈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을 저 전국적으로 많이 저 그 공소하고 그다음에 그 만나하는 아이들을 바로 잡아가지고 그런 그 고아원에다가 보내는 그런 것을 좀 아주 집요하게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 한 도시가 아니고 여러 도시에서 그런 똑같은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저 전체적으로 저 일반 서민들에도 많은 좀 타격이 받기 시작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재 해제는 북한 수뇌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정치적 과업이 됐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월 말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영변 핵설 폐기를 대가로 대북 제재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담은 결렬되고 김 위원장은 빈손으로 평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김 위원장의 권위가 크게 추락했다고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갈 때 외교 안보 라인을 대규모로 제동을 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사실은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복귀해서 거의 결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북 제재 완화를 기대했던 장마당 세력들, 북미 협상에 대해서 기대했던 엘리트 세력들 이쪽 양측으로부터 실망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주목되는 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지원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1월에서 4월까지 넉 달간 북한에 4천 톤의 정제유를 공급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1월에서 5월 기간 중 2만 2천 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이는 안보리가 정한 공급 한도의 42%에 달하는 겁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한 중국과 러시아가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은 몰라도 대규모 경제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A little bit of food aid, a little bit of gasoline maybe. Nothing at all comparable.
이처럼 지난 몇 년간 계속되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북한이 제재를 푸는 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고 그 실행에 상응한 단계적 제재 해제 조치를 얻어내는 길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탈북민이 올해도 미 국무부가 주최하는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의 박해 실태를 증언합니다. 북한은 2001년부터 국무부가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샘 브라운백 국제 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12일 국무부가 16일부터 18일까지 주최하는 제2차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탈북민이 참석해 북한의 박해 실태를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es, we do have a North Korean that was able to get out of North Korea.
브라운백 대사는 이날 장관급 회의에 관해 설명하는 전화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종교 박해를 받은 20여 명의 증인들이 올해 회의에서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회의가 전 세계에서 종교 자유에 관해 열리는 행사 중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종교의 자유는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보편적인 인권이자 대부분의 나라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지만 현실은 이와는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yet 80% of the world experiences some form of religious persecution and often
전 세계 80%가 어떤 형태로든 종교적 박해를 경험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에서 종교적 소수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이번 행사가 미국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구상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종교 박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운동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열린 1차 장관급 회의 때는 탈북민 지연아 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북한의 기독교 박해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극심한 식량난에 엄마가 중국에서 쌀배낭에 넣고 온 자그마한 성경책을 저녁마다 몰래 펼쳐봤던 저는 보위부에서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지난달 27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종교 박해와 관련해 세계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It's really terrible, awful situation. We continue to press the North Koreans about this.
북한의 상황은 매우 끔찍하고 지독하며 이 문제에 관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에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이어 미국 정부는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2001년부터 국무부가 지정하는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에 포함돼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2018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외부인들 앞에서 종교 자유와 관용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모든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몰수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9월 변호인들의 법원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이 제기된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11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모든 관련인의 변호인들은 9월 12일 뉴욕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 심리에 출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미 검찰은 지난 5월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권을 상대로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오토 원비어의 부모는 지난 3일 이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카스텔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고의 대리인, 즉 미 검찰이 이번 통지문을 관련인들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결정문은 원비어 측 변호인은 물론 와이스 어니스트 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북한 측 대리인에게도 전달돼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 측이 사전 심리의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참여와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결국 양자태기를 강요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1일 마이크 폼페오 장관과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인도-태평양에서의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설명 자료를 통해서도 미한 정상이 강력한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랠프 코사 전 퍼시픽 포럼 소장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미국은 지역 전략에의 악영향을 우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갈등으로 동맹 간 연대에 기초한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차질이 생길까 미국 정부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1대1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국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은 VOA에 한국은 역사적으로 미중 간 선택기로의 회피 전략을 취해왔다며 미국 정부는 한국에 보다 적극적 참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o the extent possible, I think the U.S. government does want to engage South Korea in joint projects in the region together with us.
실제로 지난 3월 한국 이낙연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1대1로 참여를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국 외교부는 신남방 정책과 접점을 찾자는 의미였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 여부를 묻는 VOA 질문에 미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의 구상들 간 접점을 찾아 시너지를 모색해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지역 내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양자택일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nd there will be choices that actually bo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re going to be trying to pressure South Korea to make.
마이클 펑스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인도-태평양 구상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전략으로 분류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실제 참여보다는 지역 정세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태도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t's a lot more about just sort of signaling from the United States about how it sees the region.
하지만 펑스 전 부차관보도 결국 어느 정도 전략 구상이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 한국이 선택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12일 도쿄에서 열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아키다 다케오 사무차관 회동에 대해 미일이 공유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에 기초해 양국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북한을 포함해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 교환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국제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박해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즈는 10일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단체와 개인 11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세 번째에 올렸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극심한 박해에 직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오랫동안 기독교 교회에 대한 세계 최악의 박해자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실천도 불법화하는 국가정책을 계속하면서 이 같은 끔찍한 유산을 더 증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예배와 교회 모임, 성경 소지는 모두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면 수용소로 보내지고 심지어 사형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감시 목록에서 세계 최악인 1위에 오른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도어즈는 지난 1월 초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감시 목록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18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 데이빗 커리 미국 지부장은 북한이 기독교 신자들을 심하게 박해하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very suggestion that you're a Christian can have you arrested with neighborhood watches again using old school communist
주민들의 감시로 기독교 신자라는 의심을 받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커리 회장은 단지 성경을 갖고 있거나 종교에 대해 얘기했다는 이유로 북한 주민 6만여 명이 정치범으로 몰려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커리 회장은 지난달 27일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탐란토스 인권위원회가 전 세계 기독교인 박해를 주제로 한 청문회에서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North Korea is the most oppressive place on earth to practice religious faith.
북한은 지구상에서 종교적 신앙의 실천을 가장 억압하는 곳이란 지적입니다. 커리 회장은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에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든 국가의 적으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픈도어즈는 북한 외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와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힌두 민족주의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알샤바브와 보코하람, 마약 카르텔과 중국 공산당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로 지목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운영 중인 방어체계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위협까지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헨리 우버링 전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은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 한반도에서 운용 중인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요격에 한계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우버링 전 국장은 지난 2017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 사드와 SM-3 등으로도 충분히 미 본토와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버링 전 국장은 이런 평가가 바뀐 이유를 묻는 VOA 질문에 과거 발언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에 대한 평가였다며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궤도 수정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방어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t the time, I'm still talking about ballistic threats. I'm not talking about maneuvering threats. So anytime you have a maneuvering threat, that begins to change the equation of what we can deliver, what we can defend against or not.
우버링 전 국장은 현 방어 체계의 보완책으로 지향성 에너지 무기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전자기파 또는 입자 광선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고출력을 생성해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등 요격을 목적으로 미국이 개발 중인 미래 무기 체계입니다. 하지만 레이저빔 출력 사거리에 한계가 있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2010년 메가와트급 고출력 레이저 요격 체계를 실은 C-130 수송기 실험을 통해 고체와 액체 연료 기반 탄도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우버링 전 국장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운동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요격 체계보다 정밀성과 경제성에서 우위에 있다며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초음속 미사일 대응에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nvisible and you can't hear them. Precision targeting for both lethal and non-lethal applications and really a low cost per shot when compared with traditional kinetic munitions.
특히 북한은 14,000여 문의 방사포와 로켓포를 1,000만 명 이상이 밀집해 있는 한국 수도권에 겨냥하고 있다며 미한연합군이 이를 요격할 수 있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도입해 기존 지상 요격체계와 통합할 때만이 지정학적 셈법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s are counting on nearly 14,000 artillery pieces and rocket launchers that are within range of the 10 million inhabitants of Seoul. Imagine how the geopolitical calculus would change.
실제 북한 방사포에 대응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미 로켓과 박격포 요격 실험에 성공해 능력이 입증됐다며 이제는 규모 확충을 통한 실전 배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 capability is there. It can be demonstrated. It has been demonstrated. It's a matter of scaling. It's a matter of deployment. And it's a matter of basically of will to be able to do that.
오버링 전 국장은 미군이 이미 30kW 고출력 개발 단계에서 100kW 시제품 양산 단계로 들어섰다며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우주에서 직접 발사해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메가톤급 에너지 무기가 상용 배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오늘은 뉴욕 맨하튼에 나타난 고래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099년 7월 15일 예루살렘 원정에 나선 유럽의 십자군이 성지인 예루살렘을 되찾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발발한 지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1세기 중엽 이슬람교를 믿던 셀주크 투르크족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096년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8차례에 걸쳐 약 2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하지만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는 당초의 목적을 상실하고 이후에는 전쟁에 나선 소년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등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대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799년 7월 15일 이집트 상형 문자 해독의 열쇠가 되는 로제타 스톤이 나일강변의 로제타에서 발견됩니다. 당시 프랑스 나폴레옹 원정대가 로제타에서 요새를 파던 중 검은 현무암 석판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석판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와 아랍어 그리고 그리스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해독되지 않았기에 많은 학자들은 이 석판의 해독을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천재 언어학자였던 샹폴리옹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샹폴리옹은 오랜 연구 끝에 1822년 마침내 이집트 상형 문자를 푸는 데 성공합니다. 1799년 7월 15일 발견된 이 로제타 스톤은 이집트 5000년의 신비를 푼 열쇠가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